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묵묘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공유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유대에서 왔던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주장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가르침을 듣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로 두 사람이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 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쭉 설명하고 고백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율법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권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22절에서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22절입니다. 이 사도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러니까 원래 왔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분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22절 맨 끝에 보시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 실라 이 두 사람을 더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만 돌아가서 대답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았던 예루살렘 성도인 또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했던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함께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은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가 유다에서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러이러하다 전달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신뢰할 만한 사람을 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 친절하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낸 이 모습에 또 중요한 면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때 가는 사람이 본문에 보면 유다와 실라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지금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실라는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조금 보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는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참 귀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천하의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아갖고 왔었죠. 그때 그 구제연금을 바울 일행이 들고 왔었는데 예루살렘에 들고 왔다가 그때 마가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가 바울 일행과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바울과 같이 1차 선교행을 같이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 와서는 같이 선교행 갈 사람을 찾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신라를 만나고 신라가 함께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행을 같이 떠날 수 있는 동역자를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바울 일행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던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제 사람을 보내고 두 번째는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로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겁니다. 공적인 문서를 갖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조금 잘못하거나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위험이 없게끔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유대든 예루살렘이든 다른 곳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받은 편지를 딱 꺼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공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을 문서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율법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이제 발론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용을 편지 안에 담아두었는데 도대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그 결론상 편지 안에 담아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요. 첫 번째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발신인과 수신인이 아주 인상 깊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지칭하면서 형제라고 지칭한 겁니다. 직분이 사도이든 직분이 장로이든 직분이 아니면 일반 성도든 또 혈통이 유대인이든 혈통이 이방인이든 여하튼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23절 끝에 보시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형제들인 거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건 안디옥에 살건 아니면 또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 이 발신인 수신에 대한 기록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만으로 사실은 이미 결론이 다 들어있죠. 이 문제가 생겼던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준수해야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당신도 형제 나도 형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할례를 받아라 말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표현 안에 이미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친절한 권면과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니까지 것들은 형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너희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할례받지 않으면 그럼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면 좀 등급이 낮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불러줄 때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당신도 형제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게 참 귀한 권면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24절을 보면 현재 상황, 현재 안디옥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를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설명을 한 거예요. 공회가 열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24절을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표현을 보면 쓱쓱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에서 내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시 없이 자기들 멋대로 나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이 했던 것은 말로,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 자기들 주장, 자기들 말을 그냥 한 것뿐이다. 그들이 했던 얘기, 그들이 가르쳤던, 주장했던 내용은 복음이 아니야. 그냥 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 너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혼란 가운데 빠졌다. 이게 결국 지금 이 생겨난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뒤집어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문제는 그 녀석들 때문에 생긴 것이고 여러분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규정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 문제를 파악하는 규정하는 요 내용만 봐도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귀한 권면과 위로인 것이죠. 내가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괜찮아.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지식이 없어서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괜찮아. 그건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결정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25절부터 27절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보낸다는 부가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28절을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결정이 성령님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권위를 부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그냥 왔던 그런 형제들과는 다른 종류의 결정이에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리는 짐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29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원래 문제가 되었던 것,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것 이외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 조금 더 지켜주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잘 되고 좋은 것이다. 혹시 더 많이 지킬 수 있으면 더 많이 지켜주면 다른 사람들 좀 더 배려해주면 그러면 그것도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29절 끝입니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평안함을 원한다. 이 말은 너희가 괴롭지 않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대로 자 신앙생활에서 평안함 누리길 원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읽자면 원래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들이건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만났을 때 성경을 번역하면서 평안이뇨 이렇게 묻는 말들이 나와요. 사실은 평안이뇨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샬롬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맨 끝에도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말은 그냥 복음서들이나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식 인사말이기도 한 겁니다. 샬롬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 안에 보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형제가 형제에게.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떤 결정을 했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네다섯 가지 항목을 너희들이 지켜주면 좋고 더 많은 것들도 지켜주면 너희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할례나 율법 준수는 구원받는 것과 하등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잘 내려준 것이죠. 자, 이게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두어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본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에요. 첫 번째는 과연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렸던 결론이 100점짜리 결론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성도분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교회가 내린 결정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경우도 있고 혹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100% 완벽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요구하기가 어려우니까 60%나 70%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쭉 써서 보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완벽한 정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다 요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재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금 그냥 숨만 쉬기도 너무 버거운 상황인데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어려우니까 100%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80% 정도를 요구하는 내용들을 편지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내린 결론도 마찬가지 성격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율법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건 유대인건 이방인건 다 지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건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 했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살인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하면 간음을 하면 도둑질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그건 이방인 성도건 유대인 성도건 그건 죄를 범하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율법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명령했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건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을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먹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습니다. 그럼 이방인 성도들은 어떨까요?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음식 먹으면 어때?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됩니다. 그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바꾸셨거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셨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다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 명령이라든지 음식과 관련된 명령이라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리는 명령이라든지 이런 율법이 있는 내용들 중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 중심적인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율법이기는 한데 구원과 관련 없는 거. 가령 뭐 지금 나온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딱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 중에는 첫 번째로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우리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지키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더 배려하는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덕을 세우는 정도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29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멀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재물 먹어도 죄가 안 됩니다. 그게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죠. 우리가 그거 먹으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결정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모든 대답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죠. 지금 이 안디옥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에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루살렘교회 소속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튼 유대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치리를 해야 됩니다. 유대에서 내려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므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겠다. 그래서 치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행동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하거나 그럴 경우엔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디옥 성도들 있잖아. 이 성도들은 잘 추스러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줘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치리하는 내용을 결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예루살렘 공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게 올바르지만 어찌 보면 절반의 해답만 내놓은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처리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형이 동생을 때렸다. 그러면 매를 맞은 동생을 잘 위로해주는 것과 더불어 이 동생을 때렸던 형을 데리고 가서 훈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빠져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령님과 복음에 합당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알려준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을 갖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헷갈려하거나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더욱더 복음에 합당하게 열심히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율법보다 더 고귀한 모습으로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배려하는 자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믿음이 더 있고 지식이 더 있다 우쭐거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그들을 보다듬는 우리들이 되게 알려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